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성년주일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형편없고 허물투성이인데 그런 우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년 동안 봉사에 손길을 다한 우리 봉사자들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마태복음 6장 28절의 말씀을 토대로 한 생각하여 보라였습니다. 생각하다는 동사 카타만사노는 배우다, 관찰하다, 숙고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봄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을에 추수하여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두지도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시고 키우시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키를 위해서 많이 염려하고 많이 걱정하면 키가 많이 크고 적게 염려하고 적게 걱정하면 적게 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키를 때를 따라서 자랄 만큼 자라게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누가 보지 않아도 들에 피고 지는 꽃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 꽃들을 피고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만들어줍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으로 표현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믿음의 바른 순서입니다. 이것을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켜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2014년 달력을 수십 개를 가져다가 펼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숫자만 2013에서 2014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매년 1월 1일은 진정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근시안적인 사고나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는 세속적 가치관의 유혹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함께 열심히 추종하던 교회였습니다.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리고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인데 카이의 용법 중에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있는 단어를 설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하셨는데 행위와 수고, 인내 세 개의 항목이 아니라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오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는 영 즉 진리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사업은 뒤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많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수고와 인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버려서 책망을 들었던 사랑도 있었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가 들었던 칭찬인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이 한때 있다가 후에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처음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거나 희미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께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덜 알려진 도시, 가장 작은 도시에 있었던 교회가 가장 긴 편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칭찬을 크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 모든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유명한 여자 무당으로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미신을 조장하고 미혹의 길을 걷게 했던 쌈바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맞다면 자칭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혹자는 이세벨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후에 루디아가 두아디라로 돌아와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루디아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 여선지자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과 그 행적이 크게 다르지 않고 영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남편 아합 왕을 선동해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극렬하게 또 행음하듯이 섬기게 함으로 이전의 우상 숭배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즉 이세벨의 이 키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고 또 주거지도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해야 하는 신전도 있어야 되고 그 신전에 부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도 필요합니다. 이세벨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서 자행했습니다. 아왕이 사는 사마리아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왕은 그것을 자신을 위한 채소밭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주면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원하면 값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며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제안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자 아합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맞기는 합니까? 라고 말하며 나봇의 포도원을 선물로 드리겠다고 말하고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봉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인 즉 건달 두 명을 고용해서 거짓 증언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후에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다른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유를 열왕기상 21장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충동하다는 꾀다 유혹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아합 왕 뒤에는 이세벨의 꼬드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시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오고 그 신전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일과 중상 모략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로 볼 때 그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술술을 쓰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위인으로 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이세벨의 악행이 약 950년이 지난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20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왕후 이세벨이 시돈의 신을 이스라엘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아합 왕을 깨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과 같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도 동일하게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조합 길드가 발달했던 두아디라에서는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상행위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회식이 대부분 신전에서 이루어졌고 그 출발이 제사, 즉 고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번제와 같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고대 그리스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짐승의 아주 일부분만 태워서 바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이마에 난 털 몇 가닥을 잘라서 태워 드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동참하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은 외부의 박해에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유혹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나 화목하게 보이는 가정이 한순간에 불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우량 기업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회사가 한순간에 불량 기업이 되는 것, 건강한 교회의 모델과 샘플로 여겨지던 교회가 한순간에 허약하게 됨을 넘어서 병든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원인이 대부분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한 사회나 국가가 넘어지게 되는 것도 외부의 공격 때문보다 내부의 부패로 인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을 잘 가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에 건초를 만들고 쇠가 달아 있을 때에 두드려야 하듯이 누구에게나 인생길과 신앙길에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끝까지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침상에 던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침상으로 번역된 클린에는 침상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잔치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클린에가 잔치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세벨이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잔치에 참석했을 때 그 잔치상에 그를 던져서 다시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클린에가 침상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침상에 스스로 올라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병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뜻은 생각을 의미하고 마음은 감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후에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입의 말로 힘껏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삶의 말로 속삭이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입의 말은 단지 공기를 진동시켰다가 이내 사라질 뿐이지만 삶의 말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진동시켜서 또 다른 진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26절,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주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깨뜨리시기도 하십니다. 다스리다는 목자가 양을 치다는 의미이고 깨뜨리다는 산산조각이 나다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목자가 양을 치듯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도예가가 금이 간 작품을 깨뜨려 버리고 말듯이 우리를 그렇게 내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역에 이기는 사람들을 동참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 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새벽 별은 두 가지의 약속을 뜻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일출에서부터 다음 일출까지가 아니라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새벽이 오고야 맙니다. 이세벨의 유혹이 아무리 교묘해도 각종 상인 조합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에 주님의 일을 지켜가면 주님께서 그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남들이 가진 것보다 좀 더 많은 재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교육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남들이 앉은 의자보다 더 높은 의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좀 더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1년이 어떠하셨습니까? 또 지나온 생애는 어떠하셨습니까? 삶의 자리가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디가 진창인지 어디가 마른 땅인지 구분하기가 힘드셨습니까? 혹 좌절과 절망이라는 이름의 터널 속을 끝없이 걸으셨습니까? 또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었는데 배척을 당하고 손해를 보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곳곳마다, 특히 삶의 전환점마다 새벽별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새벽별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2014년을 이전과는 다른 새해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또한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숙고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십시다. 그때에 새벽별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눈부신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송년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초 우리는 생각하여 보라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에 집착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사느라 하나님을 삶의 2순위, 3순위로 밀어내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밀어내어 아예 순번에서 빠져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추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이세벨의 가치관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앞뒤가 막힌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욕망이나 내 이익을 지키기보다 주님을 굳게 잡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2014년이 우리의 평생이 새벽별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